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며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한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주 예쁘게 생긴 케이크를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있는 케이크는요, 얼핏 보면 꽃바구니로 착각할 만큼 온통 꽃으로 둘러싸인 일명 꽃바구니 케이크인데요. 생일 파티 전문 업체에 따르면 60, 70대 여성분들에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케이크, 저기는 꽃바구니 케이크라고 합니다. 이유는 일단 저기다가 초를 안 꽂아도 된다는 것이죠. 나이를 나타내는 초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생일 케이크를 보면서 내 나이가 벌써 몇 살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케이크에 있는 꽃을 바라보면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동일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나의 생일 케이크, 내 거죠, 나의 생일 케이크에 올려져 있는 저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진짜 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식용꽃이에요, 저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자기 자신을 저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케이크는요,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일명 공주 케이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화 속에 등장하는 3대 공주죠. 인어공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모두 다 생일 케이크에 올려져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이 여자아이들이 이 케이크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역시 60, 70대 여성들이 꽃바구니 케이크를 좋아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즉 생일을 맞은 여자아이가 공주 케이크를 딱 받게 되면, 맞아, 나는 진짜 공주였어, 이렇게 기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께서 저런 케이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장 이번에 돌아오는 아내 생일에 꽃바구니 케이크를 사줘야겠다, 혹은 다음에 돌아오는 우리 손녀 생일에 공주 케이크를 선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하나에 7, 8만 원씩 비싼 건 10만 원도 넘는 저런 케이크는 낭비 중에 낭비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비싸고 특별한 케이크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뭐 초코파이 몇 개를 가지고, 예전에 군대에서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하던데, 예전에 군대에서 초코파이 몇 개를 놓고 하든지, 좌우간 생일을 기념하는 시간과 자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합니다. 왜냐?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을 내 가족마저 잊어버리고 지나간다? 문제가 많은 거지요.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방송실 닫는 타이밍 놓쳤죠? 지금 닫으시면 돼요.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음력으로 된 제 아내의 생일을 잘못 계산해서 아내 생일을 그냥 지나가 버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정말로 그때 요단강을 건널 뻔 했었습니다. 아무튼 1년에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은 생일을 기념하는 시간과 자리, 뭐 누구에게나 중요한 법인데요. 자,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을 기념하는 시간과 자리 얼마나 중요할까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만약 평생 동안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의 화학자로서 이 광부가, 광산에서 쓰는 광부가 쓰는 안전등과 또 초기 형태의 백열전등을 발명한 험프리 데이비라는 아주 유명한 발명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연구와 발명에만 너무나 열중하다가 그만 뭘 잊어버렸을까요? 자신의 결혼식 날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신부와 신부 가족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것 당연하죠? 소위 이 뚜껑이 열려버린 신부의 오빠가 신랑을 찾아갔어요. 네? 험프리 데이비 이 사람 역시나 정신없이 실험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오빠가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뭐 잊은 거 없는가? 아니요. 아무것도 잊은 게 없는데요. 아차차, 결혼식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결혼식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다니. 그제서야 자기 결혼식이 생각나 험프리 데이비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신부는 결혼식을 잊어버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파혼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험프리 데이비는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물며 평생 동안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을 잊어버리고 지나간다는 거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뭘까요? 잠시 후에 거행될 세례식입니다. 교우 여러분, 평생 동안 딱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이 받은 세례 선명하게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을 비롯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를 받으면서 무엇을 다짐하고 결단을 했는지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잠시 후에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 중 하나인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잠시 후에 있을 이 세례식을 앞두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세례의 의미. 세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8절로 20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더불어서 흔히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대명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명령 없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대명령 속에는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네 가지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가라,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지난주일 우리 교사들 다 들으셨지요? 교사대학 시간에 강사로 오신 황홍렬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문법적으로 이 구절을 따지면 이 네 개의 동사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본동사 뭡니까? 제자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개의 동사는 제자로 삼으라는 본동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본동사이고 나머지 세 개는 보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아하,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은 필수 과목이고 나머지 세 개는 선택 과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본동사이고 나머지 세 개의 동사는 보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가야만 하고 그리고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야만 하고 그리고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제자 삼는 것과 가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네 가지 일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불가결한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자 삼는 것, 또 가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주제인 세례에만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마가복음 16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저기 있는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얼핏 보게 되면 아하,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을, 세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받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따져봐도요, 저기 있는 이 믿는다는 표현과 세례 받는다는 표현이 따로, 예, 따로 국밥처럼 따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묶여진 하나의 세트예요. 자, 그러므로 방금 드렸던 질문,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세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에 대하여 이토록 중요한 명령이라고 강조를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지상 대명령을 근거로 볼 때 내가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세례받은 내가 다른 사람, 불신자를 전도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례받게 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세례에 대해서 이토록 중요한 명령으로 강조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확인과 선포, 확인과 선포입니다. 확인이라는 것은 세례받는 그 사람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선포라는 것은 세례받는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세례가 세례받는 그 사람 당사자에게 확인의 의미라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합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계속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문제를 만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흔들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 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기독교인이 맞나?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성도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심한 경우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릴 때 그때 세례는 그 사람의 흔들리는 믿음과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붙잡아줍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붙잡아준 고정키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맞아. 나는 세례받은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세례받았다는 사실 바뀌어지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처럼 세례는 세례받은 그 사람 당사자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한 명령으로 세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세례가 세례받는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게 있어서 선포, 선포의 의미라는 것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것은 인터넷에 실려있는 사진이 어떤 결혼식에서 신랑이 만세삼창을 부르는 모습인데 만세삼창 부르는 모습 다 보셨죠? 결혼식 가서? 네, 보통 결혼식에서 만세삼창 할 때 신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땡 잡았다! 땡 잡았다!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제 큰일 났다! 뭐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하나요? 예,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탁을 받고 앞으로 제가 주례자로 결혼 예식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신랑에게 만세 삼창을 시켜볼 생각이에요. 부인 말을 잘 듣자, 부인 말을 잘 듣자. 예, 신부도 시켜보려고 합니다. 신부도 예, 남편 말을 존중하자, 남편 말을 존중하자. 예, 그리고 이왕이면. 신랑과 신부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만세삼창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자. 부모님 말씀을 잘 듣자. 그렇습니까? 네. 물론 결혼식에서 저와 같은 만세삼창, 신랑이 만세삼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혼이 취소되거나 결혼식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저런 식으로 만세삼창을 함으로써 이제부터 이 남자는 누구누구의 남편이다. 이제부터 이 여자는 누구누구의 아내이다. 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에서 만세삼창하는 거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요. 세례가 세례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게 있어서 선포의 의미가 된다는 것. 저렇게 결혼식에서 만세삼창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자들은 이 세례에 담겨진 선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순간은 세례받는 그 사람에 대한 세 가지 선포가 실시되는 순간이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선포이고 둘째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선포이고 셋째는 사탄 마귀를 향한 선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선포라는 것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세례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정식 멤버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축하 순서 말고 선포의 순서입니다. 선포. 선포의 순서가 없으면 세례식이 정식으로 성립된 게 아니에요. 세례가 정식으로 성립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본 대한예수교장로의 명륜지열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와 같이 목사가 선포하는 시간이 세례식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교회 전체를 향한 선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선포라는 것, 세례받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입고 있는 이 클러지 셔츠, 이 목사 셔츠, 이 목사 셔츠를 입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셔츠,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을 때는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냥 평범한 아저씨로 봅니다. 뭐 당연하죠? 예. 네. 근데 이 목사 셔츠를 입는 순간 사람들 앞에서 저는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사로 비춰지게 됩니다. 세례 역시 마찬가지. 세례받는 사람도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 하지만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세례받은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선포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을 향해 소리 높여 외치는 그런 의미가 세례 속에 담겨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탄 마귀를 향한 선포라는 것.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 마귀를 향해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 순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선포를 하신다는 겁니다. 세례받은 이 사람,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니 감히 이 사람을 넘보지 말아라.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아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향해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세례는 세례받은 그 사람 당사자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붙들어주는 확인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사탄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는 선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혹시 오늘의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오늘의 설교 말씀은 나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것은요,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헌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 교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타 교단도 거의 동일합니다. 자, 보세요. 참고로 헌법은 교리 부분, 정치 부분, 권징 부분, 예배와 예식 부분, 이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은 네 번째, 예배와 예식 부분 중에서 세례에 관하여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자, 저 내용 중에서 2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례전으로서의 세례는 어떤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행위요? 전체 교회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체 교회의 행위라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세례는 전체 교회의 행위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선 세례는 공예배에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뜻이. 물론 중한 질병에 걸린 성도의 경우 공예배가 아닌 병원에서 병상 세례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례는 반드시 전체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 실시해야 한다, 행해져야 한다, 그런 뜻이. 그 다음, 세례가 전체 교회 행위라는 이 두 번째 뜻.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세례는 세례받는 당사자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세례받는 이 세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전체 교우들에게 해당된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전체 교우들이 다 같이 세례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전체 교우들이 다 같이 세례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세례자가 서약을 하고 목사를 통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세례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순히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례에 담겨진 확인의 의미와 선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하여 나도 다시 한번 그 세례의 의미에 세례의 의미 확인과 선포의 의미를 심령 속에 되새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예배드리는 교우들 가운데 아직 세례받지 못한 교우들의 경우 앞으로 꼭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식 중에서 참으로 거룩한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거룩한 세례식 단순히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세례에 담겨진 확인의 의미와 선포의 의미 다시 한번 깊이 깊이 새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세례식을 대하면서 단순히 구경꾼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례에 담겨진 확인의 의미와 선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나오십시오. 예. 유아세례 맹대영 집사, 박소영 집사의 아들 맹희원. 손 들으세요, 부모님. 예. 다음 이희두 성도님, 예, 손 들으시고 윤형주 성도님, 예, 손 들으시고, 예, 먼저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예, 부모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할 때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분, 이희도 성도님, 윤영주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약할 때 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아세례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의자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맹희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희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윤형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 맹희원, 세례자 이희두, 윤형주, 이분들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륜제일교회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교우들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예, 한번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두 분 나오셔서, 예, 저쪽을 교우들 보고 좀 돌아서 주시면, 예, 박수로 축복하면서, 예, 꽃을 전달하는 시간. 아기는 들어갔어요, 그쪽으로. 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하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인사.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린 후에 마치도록